아메리카 원주민들 사이에 전해오는 오래된 두 마리 늑대에 대한 민담이 있습니다. 주로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두 마리 늑대가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검은 늑대이고 하나는 흰 늑대입니다. 근데 흰 늑대와 검은 늑대는 끝없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다투고 싸웁니다. 그런데 검은 늑대는 분노나 후회나 슬픔이나 탐욕이나 질투나 교만 열등감 이런 것들을 양식 삼아 먹으면서 자라게 되고 흰 늑대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용서와 희망, 친절, 관용 이런 것들을 양식 삼아 먹으면서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한 접던 아이들이 궁금해서 할아버지께 묻습니다. 그런데 두 늑대 중에 누가 이기는 겁니까?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대답해 줍니다. 그건 말이야,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놈이 이긴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마음속에 검은 늑대를 본의 아니게 키우면서 일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흔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16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토마스 그레샴이 말이 있습니다. 원래는 금융용어이지만 지금은 조직이나 단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절하지 않으면 자질이 높은 사람은 조직에서 사라지게 되고 자질이 낮은 사람들만 남게 되어 공동체 전체가 추락하게 된다는 사회이론으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속에서 검은 늑대들을 몰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관리하는 것에서부터 조직을 관리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검은 늑대를 몰아내고 흰 늑대를 키우는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한 방법뿐입니다. 마치 웅덩이에 고인 물이 썩어갈 때 위에서부터 맑은 물을 끝없이 공급해주면 자연스럽게 정화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아무리 좋은 물을 공급하려 해도 잘 되지 않는 분야가 있는데 마음에 섭섭하고 상처 입은 것들을 용서해서 씻어내는 일입니다. 상담을 직업으로 삼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생각 밖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의 절친한 사람들과 사이의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들 때문에 고통받는 삶을 보낸 일들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아버지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자식들을 용서하지 못해서 죽음에 임박해서도 마음과 영혼이 고통스러운 부모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에서도 많이 자주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5장 말씀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아버지에 대하여 반역 일으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의 앞뒤를 살펴보시면 압살롬이 자신을 귀양 보낸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반란으로 이어졌고 결국은 왕국 역사의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아들을 먼저 혼쾌하게 용서하지 못했던 아버지 다윗의 무심함과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한 채 분노와 복수심을 임계점에 이르도록 키워온 아들의 대립이 만든 비극적인 역사였습니다. 아들 압살롬 마음속에 품었던 내가 억울하게 당했다라는 생각에 미움과 복수심과 분노를 더하면서 마음속에 검은 늑대를 괴물이 되도록 키운 탓에 결국은 아버지를 상대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솔로몬으로부터 반역의 혐의를 받고 추방되었던 여로보암의 복수심은 결국 나라를 남북으로 분열되게 만들었고 200년 분열 왕국의 역사를 크고 작은 전쟁과 정변으로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인류 역사는 나는 너를 결코 용서할 수가 없어 나는 반드시 너를 응징하고 복수할 거야 라고 하는 용서의 마음과 의지와 능력을 잃어버린 보복의 역사가 만들어낸 비극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이 악순환은 지구촌 전체에서 이어지고 피로 물든 끔찍한 전쟁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지구촌을 괴롭혀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반성하지 않고 평화와 공존의 길을 모색하려 노력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회가 주어지면 속 시원하게 복수하고 싶은 증오심을 모두가 키우면서 마음속의 검은 늑대를 양육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려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재촉하시던 예수님께 베드로가 여쭈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일곱 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 질문하는 베드로를 주님은 조용히 응시하시면서 간절한 표정으로 가르치십니다.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리고 이어서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이 큰 용서를 받으면서도 작은 것을 용서하지 못했던 한 종의 불행한 종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용서하고 살았느냐? 너희는 용서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본문을 좀 더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베드로의 질문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일곱 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이 용서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묻는 질문인지 아니면 자기의 독특한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을 구하시는 것인지 분석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은 빌립보 가이사라를 떠나서 주님의 십자가 마지막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노중에 있습니다. 이 시기에 베드로에게 누군가를 꼭 용서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근데 성경 앞뒤를 살펴보아도 무슨 특별한 일이 베드로에게 생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인 마태의 기록 의도가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최근 연구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마태의 복음을 기록할 때 마태는 박해를 피해서 일단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이끌고 북쪽으로 이동하여 안디옥 인근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학자들은 그 단체를 일컬어 마태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이 마태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심각한 고통과 피해를 주었던 박해자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모진 박해로 가족을 잃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장애인이 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고향에서 안정된 삶을 포기해야 했고 이 먼 곳까지 와서 죄인 아닌 죄인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 믿음으로 소화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개인들이 겪었던 고난과 현실적인 손실은 현재 진행형의 고통이었고 피해는 보상 불가의 손실로 남게 됐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추스리고 살고 있었지만 순간마다 솟구치는 원망과 복소심과 분노가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의 사람들에게 마태는 베드로의 경험을 제시해 주고 있는 중입니다. 학자들은 마태의 예루살렘 피난이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 이후였을 것으로 단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는 이미 베드로가 순교한 이후였습니다. 베드로는 AD 67년 또는 64년에 네로에 의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순교는 당시 성도들에게 현실적 사건이었고 그의 죽음을 주는 감동과 충격이 모두에게 생생하게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때문에 마태는 현실의 고통을 안겨준 박해자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품고 있던 당시 성도들에게 베드로의 삶을 제시하면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누구를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복수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고 기뻐하면서 장엄하게 순교의 제물이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용서의 교훈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랍비들의 교훈을 기록한 고대 유대교 문서인 조마에 따르면 사람의 동일한 죄에 대하여 세 번까지 용서하고 그 이상은 관용하지 말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유대의 랍비들의 가르침보다도 위대하다 생각하고 7번의 용서를 언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용서의 횟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한의 용서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말씀에도 비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역시 무한의 용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용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같은 잘못을 반복한 사람이 하루에 7번 나를 찾아와서 똑같은 반성을 하고 뉘우친다고 고백하면 그 회개가 진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나를 조롱하거나 내 인내를 시험한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용납하고 용서하면 오히려 악을 키우고 불의를 용납하는 잘못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설명 없이 그래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의 말씀 순서를 보시면 주님은 제자들과 이 대화를 하신 다음에 믿음의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실천하는 신앙적 능력이 믿음에서부터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간청합니다. 가르치시는 주님도 배우는 제자들도 용서의 힘이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구했고 주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능력을 확신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고 순종하면 사람을 변화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결단을 믿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베드로는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액면 그대로 순종하면서 자기 육신을 원수들에게 맡기고 십자가의 순교를 감당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로마 하나님께 회개하게 만드시고 세계교회의 중심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옮겨지고 산이 옮겨지는 기적 같은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의 정의로우신 심판,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확신하고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용서를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오늘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이어 주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임금은 그에게 자식을 팔든지 논을 팔든지 집을 팔든지 다 갚아라고 호통쳤습니다. 갚을 길이 없었던 그는 사정하고 또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의 처지를 불쌍하게 여긴 임금은 그의 모든 부채를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그 임금 앞에서 물러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 빚을 갚도록 압박하고 폭행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임금의 신하들이 이 사실을 임금께 고발했고 임금은 종전의 탕감을 취소하고 그를 가두고 빚을 다 갚도록 했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이 임금께 진 빚이 1만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는 무려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의 품삯이었으니 6천 달란트, 6천만 데나리온의 화폐 가치는 천문학적 수치입니다. 그것에 비교하면 자신이 동료에게 준 빚 100데나리온은 그에 비하면 돈이라 할 수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1세기의 유대 역사가가 기록한 것에 따르면 유대 전역에서 매년을 로마의 정부에 바쳤던 세금의 총액이 약 8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때문에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것은 결국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빚을 의미하는 헬라어를 주기도문에서는 죄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는 빚을 죄로 바꾸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비유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무한의 죄를 지은 존재가 우리 각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무한의 그 죄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사소한 문제도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시비를 반복하니 그것을 탄식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실로 반성하거나 회개하지 않았다거나 내가 입은 피해와 손실이 보상받을 길 없게 되어서 회복이 불가능하다거나 이런 악한 자들 응징해야지 이것을 용납한 것은 정의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용서가 불가능하거나 용서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맞는 말 같다나 이 논리 뒤에는 어쩌면 인간의 자기 욕심을 은폐하는 위선이 더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해방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애굽의 바로는 늘 거부합니다. 그때마다 성경은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가 끝까지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그럴듯하게 여러 가지로 말했지만 사실은 그의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인 노예들이 제공하는 막대한 노동력의 손실은 그가 추구했던 국가 안의 각종 시설물 건축 사업의 부진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것은 그에게 정치 경제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고집을 끊지 못합니다. 어쩌면 용서하지 못한 우리의 많은 합리적이며 타당해 보이는 그럴듯한 이유들의 배후에는 자기 이익의 보존이라는 탐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시적인 이익이거나 정신적인 것이거나 명예나 허영심에 관한 것이든 탐욕이 용서치 못하는 근본 원인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때문에 용서하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용서가 가져올 이해의 덕실을 따지게 되면 누구도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본받을 뿐이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십자가 위에서 들으신 주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은 이미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늘아버지의 용서도 간절히 간구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에는 그들이 용서받기 합당한 상태가 된 것을 확인했다거나 회개 진정성이 보인다거나 당신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었다거나 하는 등은 한 가지도 고려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접어두시고 일방적으로 또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이 용서가 그분을 세상의 주인 되게 하고 만국을 다스리시는 사랑의 왕이 되시게 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용서에 관하여 우리의 이익 여부를 셈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이 비유에서 주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는 환산 불가능의 빚을 진 사람들이며 이 빚을 온전히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용서의 이유를 셈하고 계산하고 따질수록 우리가 더 절망적으로 불리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무한의 용서만 생각하고 그 진심어린 주의 용서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요 축복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용서가 용서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앞의 한 악한 종의 비유에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용서받은 자가 되었지만 자기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받은 용서가 취소되는 불행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3절, 34절 말씀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라 말씀하십니다. 1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달란트를 탕감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일 뿐 칭찬받을 일도 상받을 일도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그것마저 거절하고 잔혹하게 처신하면 그의 미래는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임금 앞에 섰을 때 그는 한없이 비굴한 모습을 하고 땅에 뒹굴듯 오열하고 사정하고 또 빌었을 것입니다. 약자를 만났을 때에는 폭력적이고 위협적이고 무자비했습니다. 얼마나 치졸하고 비열한 짓입니까? 그 결과가 그 자신의 불행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 어떻게 그 천문학적 금액을 보상하고 자유를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이 말씀은 인생의 불행한 종말이 닥쳐오기 전에 삶의 행복한 내용과 종말을 맞을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용서와 화해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 불행한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위해서라면 우리도 주의 용서를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했거든 손을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본을 보시는 사랑의 용서를 실천하여 한마음이 드는 사랑의 띠로 묶여질 것을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인생을 신중하고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용서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인생의 마지막에 찾아왔을 때 남아있던 마음의 숙제 한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마가와의 관계였습니다. 선교 초기 한티미디어 선교를 떠났다가 이탈해 버렸던 마가를 바울은 평생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절친 동료였던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결별하면서까지도 마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노후에 이르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어 생각해보니 그 일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자신의 처사가 지나침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말씀에 속히 내게로 오라 말하면서 11절에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을 넘기 전에 마가를 용서하고 또 마가로부터 용서받고 서로 피차 화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를 만나 용서를 주고받고 화해했을 때 얼마나 홀가분하고 얼마나 마음이 행복해졌겠습니까? 수십 년 짊어지고 있던 마음의 짐을 비로소 용서하고서야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용서는 내 마지막을 행복하게 합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용서를 확고하게 붙잡을 수 있게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여러 이유들이 가능하시겠지요. 결국은 우리 자존심의 문제가 걸림돌 아니겠습니까? 용서가 마치 내가 지는 것 같고 상대방 입장에 강화되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을 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으로 사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는 이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면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는 그것이 신앙의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은 내가 누구를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처신했을 때 찾아오는 마음의 감동과 만족이 우리 최고의 자존감입니다. 빌립보 2장 7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했습니다. 이 자기를 비워라는 구절을 영어성경에 He made himself nothing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셨다는 것. 주님은 끝까지 자기를 낮추시는 것으로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시는 것으로 자기 자존감을 삼으시고 그 일에 충실하셨습니다. 그분에 비하면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에 불과하고 이슬처럼 사라질 인생들 아닙니까? 야고보 4장 14절 말씀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체코의 쿠트나호라에 유명한 해골교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 해골을 가득 채워 장식해 놓았습니다. 2015년 방문했을 때 안내하시던 그 교회의 성직자께서 벽을 가득 채운 해골들을 가리키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이분들은 여기에 이 모습으로 계시고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껏 잘해야 해골이 되겠지요. 아마 유골로도 남지 못하고 먼지처럼 사라지는 존재들이 되겠지요. 그러니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 것을 황홀하게 생각하고 죄인들이 하나님 백성되어 주의 일에 참여하게 되니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천국 가는 일에 장애 생기지 않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숨기고 축복하고 우리 남은 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날이 신속히 지나갈 겁니다. 깨어 근신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죽음이 내 눈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뭇거리지 맙시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사순절 기간입니다. 용서를 위해 먼 길을 걸어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모두를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 형제 자매의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마음에 결심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기쁨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